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영광을 탐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며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말씀을 통해 모세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삶을 노력하려는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이나 잘못된 영광을 탐하지 않고 또 온전히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실히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에 따라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베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과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애굽기 35장 29절과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5장 1절을, 진양쌤이 35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행하라고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성일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가복음 2장 27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일과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대부분의 내용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드린 예물과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일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말씀의 시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심도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임을 배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5장 4절을, 보명쌤이 35장 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아니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들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5장 10절을, 진양쌤이 35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번에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자, 그럼 보명쌤이 출애굽기 35장 31절을, 진양쌤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출애굽기 35장 이후의 말씀과 일꾼을 세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합당한 총명과 지식, 곧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5장 20절을, 진양쌤이 35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5장 22절을, 제가 35장 25절과 26절을, 보명쌤이 35장 27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홈언어와 및 애복과 흉패의 물리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나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모든 족장,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지도자와 백성, 신분과 성별, 빈부의 관계없이 마음에 감동되고 원함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각각의 형편과 재능에 따라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즐거이 드립니다. 자, 본명쌤이 역대상 29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기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저들도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을, 제가 35장 34절을, 보명쌤이 35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자는 청색 자색 홍실색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과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명쌤이 출애굽기 36장 1절을 읽어주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모 있는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명쌤이 36장 3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고 고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는 일꾼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아갑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후에도 계속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6장 4절과 5절을, 진양쌤이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많은 예물을 가져올까요?
모세가 이제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기를 중지하라고 말할 정도로 예물을 많이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모든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과 마음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6장 8절을, 진양쌤이 36장 9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성령 충만하고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크기대로 천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6장 14절을, 진양쌤이 36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붉은 물 들인 수형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목사님, 성막을 덮는 막의 크기나 재료 정도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본문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방법은 죄인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므로 문제없이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양쌤이 36장 20절을, 보명쌤이 36장 30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 있더라.
성막을 세울 널판들과 그 받침을 조각목과 은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6장 34절을 읽어주세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써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하나님은 성막의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널판들의 띠, 곧 가로막대기를 금으로 싸고 널판들의 가로막대기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널판들과 가로막대기를 금으로 싸고 고리를 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성경에서 금은 보통 깨끗함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널판과 띠와 고리를 금으로 입히고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다른 어떤 장소보다 거룩하고 고귀하게 여기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6장 35절과 36절을, 진양쌤이 36장 37절과 38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슬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이었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문에 장을 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기반으로 성막 만드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성막문의 장에 그룹들을 수놓는 것을 통해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과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어리석게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성막 만드는 법에 대해 다시 말씀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 곧 하나님의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과 재능을 내어드리게 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의기소침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명쌤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님이 신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 성막이나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지어가야 할까요?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었던 것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자원함으로 우리의 예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애굽기 35장 29절과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릴 마음과 능력까지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저도 주님께 맡기신 일을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지혜와 총명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충실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원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즐거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가진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고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삶이 어렵게 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졌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안타까운 삶이다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했어도 죽음을 앞뒀을 때 관계가 단절되고 공공한 처치가 됐으면 그 마지막 모습을 삶의 결론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선의 마지막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선은 두 눈을 잃은 채로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삼손의 최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블레셋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이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특별히 시력을 잃게 됐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삼손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면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세 차례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사들은 단 한 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삼손에게는 세 차례나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게 정말 귀한 것이잖아요. 이런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세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험이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마저 회복이 되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모두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은혜를 받고도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말씀보다는 내 감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의 편의와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북조선 성도님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환경이기에 다른 나라의 성도들에 비해서 이러한 측면이 적을 텐데 그럼에도 내 감정이나 내 편의만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지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삼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을 때,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할 때 제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경우는 안목의 정욕에 얽매여서 여호와의 영이 세 번이나 임했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삼손은 자기 욕망과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삼손 자신이 평생 동안 선택해온 삶의 과정이 낳은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평생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말씀을 보면 14장에서 삼손은 딤나의 여인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16장에서도 가사의 기생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또 드릴라를 보고 또다시 욕망에 사로잡혔고요. 이걸 보면 삼손의 삶의 방식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네, 그렇기에 삼손이 눈을 잃은 이 사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삼손이 쌓아온 삶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죄악의 열매를 고스란히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실도 같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이 은혜의 길과 멀어진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선택이 결국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좋게 여기고 사는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보고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태초부터 인간의 눈을 통해서 유혹을 했던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며 거짓된 말을 속삭였잖아요. 그냥 말로만 유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악과를 보게 하면서 유혹을 했죠.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눈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여기게 돼서 선악과를 먹은 거고요.
이런 모습은 마음의 관점이 육신의 눈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육신의 눈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함정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 성공적인 것,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성경적인 명칭으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목의 정욕의 특징은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끔 우리 주변에 접근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명예, 더 많은 돈과 같은 것들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삶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죄가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동안 온통 그런 것들만 위해서 살아갔다면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눈과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목의 정욕을 일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네, 먼저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목의 정욕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나 보네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았던 거니까요.
삼손의 마음과 눈과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을 의지적으로 버리려 하고 안 보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고행이 되고 갈등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를 스스로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각이나 직관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 나가야 하고 말씀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비유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발견된 밭을 샀고요.
네, 여기서 밭에서 일을 하는 행위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끊임없는 영적인 수고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서서히 그 보화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밭을 갈다 보면 돌도 나오고 흙먼지도 나서 힘이 들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익이 있으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유혹하지만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네, 그렇기에 말씀이 우리를 안목의 정용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다면 말씀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그냥 두고만 보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갈아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것을 붙잡고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게 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만들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둘째로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영성을 삶에 적용하고 하늘의 소망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반복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단지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일상의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의 연장인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워낙 교묘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을 받아서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지녀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지금 내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바래져서 의미를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네요.
네.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워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나라를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지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의 마지막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믿음 없는 삶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삼손은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삶으로 끝났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안 될 거라는 어떤 굳건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배이고 또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매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구나. 참 감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북조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매주 예배하면서 들거든요. 저 북조선에서 저의 고향 땅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으쌰으쌰 해가는 그 날을 더욱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양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삼손의 삶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르다 보면 결국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북조선 신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